오늘 말씀은 우리 케빈 집사님이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옥이라고 대답한 분이 계신가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제가 찾는 대답도 아닙니다. 정답은 교회입니다. 죄인들은 교회에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대속함이 필요함을 인정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또 대속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왜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룩한 척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평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평판이 온전한 또는 정당한 평가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낙인, 즉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그런 누명이 씌어질 만한 일을 하였나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 안에서 다른 구절들보다 조금 더 어렵고 논란이 많은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들을 굳게 고수하며 또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라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에 대한 성경적 진리와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과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는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안에서 계속해서 1인칭 복수대명사인 우리 그리고 우리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서신 안에서 언급한 성도들 안에 있는 바울 자신 역시 그 속에 포함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축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절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 축복하며 시작됩니다. Blessed be God, 하나님을 찬송, 축복하려다 라는 이 간단한 문장은 에베소서의 바울의 메시지가 전하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태도와 사고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도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며 수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이러한 논쟁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1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택하셨음에 대하여 쓰고 나서 13절에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였다고 썼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의심이나 논쟁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의 서신을 마음 한편에 이미 결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축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없죠. 그 어떠한 것들과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좋게 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곳에 쓰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그분을 축복이시라고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이 서신서의 여덟 군데 구절에서 삼위일체 안에 새 위격의 활동을 찾을 수 있기에 삼위일체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구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2절은 그분의 아들의 희생에 관하여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는 거룩한 성령님에 의한 인치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 축복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분, 그분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입니다. 이 축복은 정확히 무엇이며 언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문장에서는 축복을 하셨다라는 능동적 현재 완료 형태인 동사 형태를 띄우며 축복이 이미 완료되어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내려주셨지만 그것이 그분께서 내려주시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축복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4세기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하나인 요한네스 크리스토스토모스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우리가 만일 형태가 없는 무형의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나라한 무형의 형태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체 안에 합쳐져 있기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을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신다면 거룩한 성령님의 축복은 단지 비물질적인 것만으로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만 그 모든 축복들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축복의 근원이 하늘에 속한 곳으로부터 왔다는 의미인데 하늘에 속한 곳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이란 말씀,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또 주실 축복들로 인해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복주시기를 멈추시거나 억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구절들을 건너뛰어서 6절의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라고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찬양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직역하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참 익숙한 표현이지요.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 구절을 찬양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앉아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구절이 찬송으로 불리기 좋은 구절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본문 안에서 이것은 4절과 5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부어주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운 택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정말 품격 있게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음 두 구절에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축복하게 했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according as 뭐뭐에 따라서로 시작하였고 ESV에서는 even as 뭐뭐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NASB에서는 just as 꼭 모처럼 또 NIV에서는 for 뭐뭐를 위해 라고 쓰였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이것들은 한결같이 그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서도 이어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며 4절에서 언급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쓰여진 단어나 생각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단어나 생각을 반복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왜 이 개념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와 공로에 대한 모든 고려는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치와 공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미리하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될 우리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의 택함받음이란 우리가 취할 행동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행위죠. 그렇지 않나요?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의 두 번째 시리즈를 보면 그곳에 나오는 주인공과 적대관계 있는 사람이 미래에서 본 모든 메인 스포츠의 결과가 나온 기록표를 얻게 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모든 게임의 승리팀에 배팅할 수 있었고 그래야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이처럼 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힌 책을 참고하여 그곳에서 그가 선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주의 선택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 옮겨 적으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우리로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should be는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받은 시점에서 이미 거룩해진다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거룩하기라는 표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시려고가 아닌 우리가 거룩할 것이라고 알려진 이나 또는 그분께서 우리가 거룩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반복하였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부르심이 우리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택하심이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면 그 말인 즉 우리가 이 행위가 미리 하심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그 이유는 미리 하심, 예지하심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행위나 공로를 행하기 전에 미리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행할 그 공로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4절의 전반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와 5절의 후반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를 읽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영적인 복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없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수레를 말 앞에서 끄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택할 것이고 또 거룩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자주 건너뛰고 주의깊게 보지 않았던 몇몇 구절들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리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러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성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비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전의 택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완벽한 중재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강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택하심이 이루어진 까닭에 결코 그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또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그 대상 역시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것은 그분의 전하심에 대한 믿음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을 성경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자 선택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쓰여진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종종 예배와 관련되어 자유의지를 따라 드리는 예물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일까요? 우리가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또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죄에 종속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없겠지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죄와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약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죄를 지는 성향에 대해 힘들게 다투고 갈등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악한 것을 따르는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지가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이콥스 알미오니스의 가르침에 기반하는 신학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미니안이라 불리는데요. 그들을 택하심이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따른 조건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도 하지만 또한 거부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거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가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거부할 수 있는 은혜란 게 뭔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여러분이 복을 거부했던 많은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옛 삶 속에 여전히 빠진 채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의 잘못된 점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만약 말콤 텀블이나 영국 여왕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죄송한데요, 바빠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의 권력과 지혜를 모아 그 초대장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권력 있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분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의 섭리를 따라 답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는 설교자가 자신의 개인사를 예로 들어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제 자신을 예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 저는 아주 망설였고 그분의 부르심에 답을 하기 꺼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지 목사님을 방문했을 때 그분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서 저는 김 목사님께 설교를 검토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조지 목사님의 응답은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이긴 한데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주 깊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저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원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거부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수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 부르심을 마주했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유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고기 뱃속에까지 끌려오고 싶은 마음, 쉽지 않은 마음도 있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더 이상 마음속에 혼란이 계속되고 되지 않고 마침내 평안이 찾아온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예수님께 아직 나오지 못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계시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폐초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위키드 신자들을 선택하셨다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진 가운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선택한 백성 중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복음을 들고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은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두 마음 사이에서의 부딪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긴다고 생각되어서도 안 되며 그와 반대로 우리가 부주의한 탓에 죄를 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여 자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조차 생각이 드는 자신에 대한 너무나 큰 절망감에 빠지든지 혹은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나도 적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든지 하는 이 두 가지 상태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우리 안의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그 내적 갈등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며 일을 하건 혹은 안 하건 간에 관계없이 어차피 성취될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도록 이루도록 그냥 놓아드려야지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 자신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른 생각을 하는 중에라도 일 자체에 너무나 많은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작 그 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채 일 자체가 마치 생명선인 것처럼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 안의 내적 갈등을 내려놓고 이런 갈등과 더불어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열심히 하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결국에 회심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듯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누군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삶이 변화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은 오롯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하심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택해야만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분을 신뢰하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믿은 뒤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외에도 성경 안에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믿고 안 믿고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암시되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있지만 제가 한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해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마치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우리 자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배후에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께 모든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과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잘 설명되어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후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또 이런 글들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온 모든 이들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대 개념 혹은 반대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어려운 난제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들을 명명백백히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요. 매일매일 살아가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는 항상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제한들이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선택이 제한되나요? 이런 제한들이 과연 우리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우리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 중 하나가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난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우리 스스로 자신이 만족함을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자유함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약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와 제약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결정들은 이런 제한이 없는 진정한 자유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질문이 아마 상관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리 붙은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백성 중 한 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값없이 주어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나 자유의지에 관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알미니안의 예를 들어 자유의지에 관해 설명했던 것처럼 저는 죄로 인한 교만함이 배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까지 우리 삶의 길에 관해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조차도 그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어떤 힘을 행사하고 싶어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진정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그 선택을 우리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더더욱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펴보면 우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결국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